제1장 교회 안의 권위. 교회 안의 권위를 알려면 먼저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의 권위를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권위란 무엇입니까? 온 우주 가운데 권위만큼 알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말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광과 권위입니다. 거룩, 공의, 온유, 인내는 무엇입니까? 혹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계됩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분의 권위로 말미암아 집행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말미암아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권위를 사용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계를 재창조하셨습니까? 권위를 사용해서입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결코 전기를 가지고 빛을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만 명하여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공기가 있으라 하심에 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일하셨습니다. 능력이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은 명령, 곧 권위를 대표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실 때 권위를 사용하셨고 우주를 다스릴 때에도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지탱 모두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창조하신 후에 그룹을 천사장으로 세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의 으뜸이시며 천사장 그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세계 안에 영적 동물과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죄가 우주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은 모두 불법 때문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이요.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도 하와가 아담에게 순종치 않고, 즉 아담의 명령도 없이 자기 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지만 권위는 여전히 하나님 행정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종은 주인에게 순복하며, 학생은 선생님에게 순복하며, 백성은 관리에게 순복하며, 부하는 상사에게 순복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 학생도 수업을 거부할 수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 일꾼도 파업할 수 없으며 어떤 그리스도인 자녀도 불효할 수 없으며 어떤 그리스도인 백성도 혁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한다면 그는 결코 그가 반대하는 사람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붙들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곧 권위에 순복치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불법은 죄인이라입니다. 사탄과 아담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음으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치 않고 권위에 순복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요 죄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권위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좋은 믿는 이가 되려 한다면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권위의 최고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당신은 권위가 곧 하나님임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이나 공무원에게 순복해야 할 뿐 아니라 길거리의 경찰에게도 마땅히 순복해야 하는데, 이는 그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부를 대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당신은 그가 한 달에 10여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그를 경시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엄숙하게 이 일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과 베드로와 유다도 우리가 위에 있는 자를 회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거나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 지도자를 비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문사의 논설위원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정치평론에서 장관에 대한 평론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다사에서 미가일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는 엄하게 꾸짖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가엘이 이전에 사탄의 부하였고 사탄은 이전에 미가엘의 상사였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은 이전에 한때 그의 권위 아래 복종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해 말하지 않고 다만 사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 말했습니다. 그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므로 감히 자기 자신을 의지해 사탄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완전히 권위 아래 순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소년 시절에 부모의 권위에 순복해 그들의 모든 규례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조물주이시지만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나 내가 이 말을 했다면 우리는 부모를 따라 돌아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역하실 때에도 여전히 정부의 권위 아래 순복하셨으며 심판받으실 때에도 여전히 정부의 권위 아래 순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회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 그분은 그들이 힘껏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처럼 권위에 잘 순복한 사람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판받을 때 법정 앞에 서서 진정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그를 모함하는 것이 지나쳤을 때 그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곧 입을 다물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를 고속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권위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권위의 상대편은 곧 순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한면으로는 권위를 말하고 또 한면으로는 순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순복도 중시합니다. 또한 순복과 권위는 상호 발생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순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는 모두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로 하도록 정해놓으신 한 가지는 곧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점을 붙잡아야 하는데 곧 어떠한 권위를 뒤집으려는 생각은 모두 하나님을 뒤집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순복할 수 있지만 부모, 남편, 주인, 교장, 원장, 기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께도 순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권위에 순복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지표를 갖는 목적이 다를까 봐 두렵습니다. 어떤 이는 아마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가운데 권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마땅히 권위 있는 사람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파를 떠났으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러고서 우리는 다 같고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도 없으므로 모두 불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신은 만일 당신이 교파 안의 각종 제약과 다스림에서 벗어나 임의로 행하기 위해 종파를 떠났다면 그것은 크게 틀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여기 집회에 온다면 우리는 더 권위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종파를 떠나는 데에는 세 부류의 다른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교파 안에서 실망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본래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다투고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파에서는 부자유스럽고 사람의 제한과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파를 떠나면 자유로운 전도자가 되고 월급도 사람의 지배도 받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서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롭게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만 몸의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제한을 받으며 절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종파 안에서 종파의 분쟁이 육체의 사람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고 종파 안에서는 사람의 제한을 받을 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종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마땅히 형제의 제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가 되는가도 배웠습니다. 이상에서 서술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몸의 생활에 있으며 단독적인 행동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에 권위를 두시고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다른 지체들의 제안받기를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각 형제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종파가 틀렸음을 보아야 하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안에 단독적인 행동이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권위는 무엇인가? 교회 안의 권위를 도대체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권위에는 장로와 사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인 지방교회를 위해서는 장로를 세우시고 각 지방교회들을 위해서는 사도를 세우십니다. 사도의 권위는 각 지방교회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장로의 권위는 그 지방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권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므로 각지 지방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워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게 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로의 다른 명칭은 감독으로서 곧 권위를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성경도 우리가 응당 그들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로가 대표를 잘하든 못하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장로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모든 이는 곧 그의 형제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각 지방교회 모임의 시초에는 장로가 없지만 이후로 점차 장로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로와 감독은 한 가지 직분에 대한 두 명칭입니다. 장로는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고 감독은 일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장로는 모두 복수이지 결코 단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영이 같은 인도를 받아야 그들이 하는 일이 틀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독주의는 결코 성경의 원칙이 아니며 또한 가장 틀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장로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장로를 세우십니까? 한 모임 가운데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그들의 성장이 더 나타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간증이 있고 또 장로의 일을 사모하는 몇몇 장로다운 형제들이 있다면 사도는 그들을 장로로 세워 형제들을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초기에는 에베소에 구원받은 제자들만 있었고 아직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사도가 두 번째로 에베소에 간 후에 우리는 거기에 장로가 있게 되었음을 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는 다만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후에 그는 각 도시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아직 정식 모임으로 세워질 수 없는 모임에 있는 이들의 발은 연약하고 사람의 부축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장로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도는 장로를 세웁니다. 사도들이 직접 가서 장로를 세울 수 없을 때 그들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 등이 곧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각 도시에 가서 사도의 명령에 따라 지방교회를 책임질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의 세움은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 안에서 그분 자신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비로소 주님을 위해 집회 가운데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몇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든 진행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은 응당 이 몇 사람에게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장로가 우리를 통치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세우신 것은 곧 권위와 순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은 권위에 순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이러한 불법에 숨겨진 의도가 이미 교회 가운데서 드러났을까 두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의해 마구 비평받고 남편이 아내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교장과 선생님이 학생에 의해 공격받거나 반대당하거나 선출되며 노동자가 임의로 파업하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유의 일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이 곧 성경에서 말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심하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곧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권위에 순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권위에 순복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가운데서 고용되어 월급 받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순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런 위치에 놓고 우리로 하여금 순복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함으로 너희는 응당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장로에게 순복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장로의 명칭과 세움. 먼저 우리는 총괄적으로 말해봅시다. 첫째로, 장로는 감독이고 둘째로 장로는 다수이며 셋째로 장로는 사도 혹은 사도가 특별히 보낸 사람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도도 없고 사도가 특별히 보낸 사람도 없음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그러므로 동역자 형제들의 집회에서 성경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성경과 성령의 가르침이 다음과 같다는 데 동의하고 단정했습니다. 즉,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으므로 정식 장로가 산출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장로의 명칭을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장로의 명칭이 있다면 장로를 세운 사도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오늘날에는 장로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날 정식 장로의 명칭은 없지만 오히려 각지에서 장로 같은 사람을 찾아내어 장로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정식 장로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보내어 비정식 장로로 삼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비정식 사도가 그들을 세웠음을 봅니다. 오늘날 사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도가 하는 일, 즉 복음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등등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사도의 거룩함이 없고 사도의 능력이 없고 사도의 승리가 없으며 사도의 일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다만 사도가 하는 일의 일부분, 아마 천분의 일 정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한 무리의 사람을 통하여 각지에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초기에 하나님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역사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도들이 각지에 교회를 세웠고 오늘날에는 그들이 각지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그들과 사도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이 사도라 불리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사도의 일의 일부분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황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믿는 이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인도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누가 공경받기에 합당하고 누가 그들 중에 장로인가를 알려주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형제들을 이끌어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복해 할 뿐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천주교의 계승사도로 떨어지거나 감독에게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감리교의 가르침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다만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험으로 볼 때도 가장 합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 형제는 포동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포동에서 사람들을 인도해 구원시켰습니다. 만일 황 형제에게 포동로로 가서 장로를 세우도록 하면 황 형제는 분명히 누구를 세워야 마땅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 형제만이 그곳의 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찍이 그들을 친히 인도했고 양육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그곳 형제들의 영성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관심할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그들 가운데서 일한 장로 같은 사람들에게 순복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장로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장로된 다른 사람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순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가 아주 깊이 처리받는다면 순복을 아름다운 일과 쉬운 일로 여길 것이며 순복을 달콤하게 여길 것입니다. 육체가 심판받지 않은 곳에서 교회는 영원히 잘 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만일 육체를 잘 처리하고 기꺼이 순복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들을 이끌어 누가 세워진 장로인가를 알게 하고 또 형제들을 이끌어 장로에게 순복하게 해야 합니다. 장로의 자격. 성경 아래 장로의 자격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반드시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상당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래에서 약술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함. 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까? 만일 자기의 성질을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영에 굴복시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신을 순복시킬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해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는 장로된 자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하며 술로 인하여 일을 저지르거나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말은 모두 장로가 마땅히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로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된 사람의 또 한 가지 자격은 반드시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첩을 취했던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가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함. 만일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역시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자녀를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떻게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장로는 지위이지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는 은사입니다. 장로는 그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체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가정은 그의 시험대인데 만일 그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로 자기를 순복하게 할 수 없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좋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자기 아내와 자녀로 시험하여 그가 형제 자매들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사업, 즉 회사, 학교, 병원의 일을 통하여 그를 시험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줄 알고 학교 일을 돌볼 줄 알며 사무실에서 일을 할 줄 알며 집안에서 자녀와 일꾼을 다스릴 줄 안다면 이런 사람은 곧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반드시 좋은 평판을 가진 자이어야 함. 왜냐하면 장로된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외부인을 접촉해야 합니다. 만일 장로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면 온 교회로 하여금 회방을 받게 합니다. 많은 때에 사람이 외면적으로 평판이 나쁘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외면적으로 평판이 좋다면 이 사람은 분명 어느 정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평판은 득이 되지만 나쁜 평판은 때로 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나쁜 것만을 말할 뿐 좋은 것을 나무라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소위 열 눈이 보고 열 손이 가리키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이 사람의 나쁜 것을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어 그에게 좋은 평판을 준다면 그는 실로 좋은 것입니다. 만일 본래 아담 안에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다고 말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상당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왜냐하면 장로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지 결코 회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평판이 좋을 필요도 없고 진리에 대하여 확신이 있지 않아도 되며 성경을 가르칠 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장로된 사람은 반드시 형제 자매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 안의 문지기입니다. 만일 형제들이 모두 말씀을 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로된 사람은 반드시 누가 전하고 누가 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누가 경망스럽고 누가 부주의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지를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상당한 동의와 저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리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모든 형제가 다 좋다고 여겨 전한 말씀을 모두 좋다고 생각하므로 분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장로된 사람은 마땅히 분별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어떤 말은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말씀을 들어도 혼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